18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22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3박 4일간 세미나에 가서 우리 현명수 목사님 말씀을 12강까지 12번의 강의를 2시간에서 한 3시간에 걸쳐서 했던 그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요, 좀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쇠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현영수 목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는 어떤 성경의 일부분에 기존에 나왔던 신학들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약교회는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폴란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성령의 촛대가 옮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가보게 되면 교회가 죽어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바울 선교지에 가도 교회가 죽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다 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화 됐습니다. 유럽 교회 죽어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교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더 위기에 당한 것은 유럽교회는 2-300년 간격으로 서서히 죽어갔는데 한국교회는 불과 130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빨리 죽기 시작하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5%가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연특히 이 교계의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를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갖고 성지순례를 딱 가봤더니 아, 초대교회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바울 선교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갔더니 그 찬란했던 교회들, 그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들이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왜 죽었느냐를 발견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초대교회 성지순례 갔다 와서 아티클을 쓰면 뭐라고 쓰느냐. 나는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가서 바울의 2000년 전에 열정을 느꼈다. 이렇게 써요.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하냐 이거죠. 왜 바울 시대에는 찬란했던 교회가 왜 죽었느냐. 그 이유를 알고 대안을 알기 위해서 이정근 목사님처럼 느끼는 했지만 쉐마 목회사 크리닉에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쉐마 목회사 크리닉에 오시면은 원인을 알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성교육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쉐마 교육학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천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된 것은 아하 신약성경에만 지상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지상명령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창세기 18장 1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구약의 지상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너가 해서 너의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짜순 대대로 전수해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었는데 장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거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신약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뭐를 전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데이터를 컬렉션 해갖고 누구한테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한테 전수하는데 성공했어요. 이삭은 야곱한테, 야곱은 열두 아들들한테 쭉쭉쭉 전수를 해갖고 650년 이후에 모세의 손에까지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한 세대라도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창세기를 쓸 수가 없고 창세기를 못 쓰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 주셨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개인적으로 주셨고 하나는 민족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 거기에 신명기 6장 그 이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킬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입만 뻥긋하면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대답하는 것보다 애들이 대답하는 게 더 솔직한 겁니다. 우리 여기 이 어린 학생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입만 뻥긋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조금 더 크게 안 들려요. 네, 무슨 얘기예요? 공부해라. 숙제했냐. 아주 미친다고요. 난 한국에 오면요. 애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그 등살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더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회자 세미나에 3차 학기는 미국의 현지 유대인촌을 가서 현장 학습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미국에서 4년 동안 그렇게 부모들이 입만 뻥긋하면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냐 이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대인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3학년 반도 오전 내내 무슨 공부하네요? 성경 공부하네요. 성경 공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요 하버드, 예일, 유시 버클리, NIU 다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한국 목사님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이들은 어떻게, 오전 내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도, 예? 성경만 가르치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예, 똘똘해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돼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때부터 무려 장장 1400년 동안 유대인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말씀이 전수됐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고 낳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갖고 자손 대대로 말씀이 전수돼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직 선교예요. 근데 신약 선교의 지상 명령은 뭐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방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만방에 전파하라. 이건 수평 선교예요. 예. 그런데 신약계 2000년 동안은 이 열방으로 하는 이 신약의 지상명령만 알고 구약의 지상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한국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은 무엇이다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다른 것은 우리 아브라함에서부터 다릅니다. 신약교회 2000년 동안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십일조를 본받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거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일평생 신앙생활 한 거에 가장 큰 열매 하나를 얘기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냐? 그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비블컬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갖고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한 걸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전도 하나도 안 해도 세계선교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본받은 거죠. 세계선교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해서 유명해졌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네, 그 좀 더 끄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에서 몇 명 목회해서 유명해졌다고요? 한 명이에요. 이삭은 몇 명 목회에 성공했어요? 한 명. 에서는 착했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 성경을 많이 하네요. 야곱은 몇 명 목회했습니까? 12명. 구약에는 원칙적으로 이방 선교가 없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요나서처럼.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을 누구에게 전수해야 돼요? 자식에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유명하게 된 것은 만명 목회를 했거나 총회장을 했거나 신학교 총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죠. 한 명 목회 잘해서 유명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요거 이제 깨달았으면 뭐 설교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목사입니까? 평신도입니까? 예, 잘 깨닫으시네요. 평신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즘 우리 얘기하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림교회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여러분들 쪼는 구역장도 없고 그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어. 뭐 합동측 총회도 없고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연속국 보면서 힘들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후손, 아들들, 자녀들은 여러분들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 세대입니다, 이삭 세대. 오케이. 야곱 세대, 손자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걔네들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대구 지역이 대단했던 지역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데가 이 대구요. 평양과 대구라니까요. 이 대구 지역에서 신앙의 용장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헬렐레 하나. 여러분, 이 대구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보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구야. 아, 잘 아시네. 그 정치 1번지가 대구라고 그러는데, 예, 그 이 합동축 정치 1번지도 대구입니다. 예, 싸우는데도 제일 잘 싸우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예, 예, 합동축은 대구 사람만 아니면 잠잠하다니까. 자, 저도 합동축이에요. 뭐 대구 사람들 대단해. 예, 탱크는 밀어붙이니까. 자, 아브라함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 그 손자 때뿐만이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도, 65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사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지금은 나 혼자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65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는 신본주의 국가가 탄생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우리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4000년 이후에 한국 사람들도 수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없이 나타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현재로 믿으니까 그들은 오늘의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그 놀고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간 대부 지역에 올 적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쪽 사람들은 뭐 해서 먹고 사나? 예? 뭐 옷감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다 이 사양 직업으로 갔잖아요. 하여튼 대구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요즘 뭐 근처 뭐 울산, 구미 이런 데 가면은 먹고 살 게 있는데 대구 지역은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도 또 이 뭐 대통령 다 이쪽에서 나오대. 하나 참 이해가 안 가. 그 대통령 그렇게 많이 시켜갖고 그렇게 덕을 못 보시었어요. 자, 이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현재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장차 65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신본주의 나라가 태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허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누구에게 둬야 돼요? 자손들에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자손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자손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도 주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뭐예요? 믿음의 자손, 영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약속하신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신앙 명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요셉이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났죠. 솔로몬이 나타났죠. 에스라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죠. 바울이 나타났죠. 장장 20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 신앙 명가가 없나니 한 가정이 없어요. 열두 사도들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나 칼빈, 종교 개혁자들이, 이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순교의 신앙을 강조할 때 예를 드는 이 로마의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의 후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한 2, 300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빨리 죽는다 이거죠. 제가 왜 이렇게 신약교회는 신앙 명가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느냐 그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왜 이 신약시대는 그렇게 됐느냐. 신약시대는 아브라함의 신앙 명가를 연구하지 않고 뭐를 연구했느냐. 이 사도행전만 파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토가 뭡니까?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해라? 전도하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가정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이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이 명제 아래 생겨난 한국에 눈물 흘리며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예, 끝.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 가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나 바울의 열정을 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가정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100% 틀렸어요. 왜냐? 예수님이나 바울은 장가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고 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전도 세계선교해도 돼. 이 중에 싱글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해도 돼. 그 누가 말려? 근데 저나 이정근 목사님처럼 장가를 가서 마누라도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누라를 더 챙겨야 돼요? 교회 권사님을 더 챙겨야 돼요? 내 마누라. 내 새끼를 더 챙겨야 돼요? 교회 아이들을 챙겨야 돼요? 내 새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가장 안 챙기는 직업 넘버원 누구? 목사님. 어떻게 잘하시네. 선교사님.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성가대 대장,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하여튼 신앙생활 좋게 잘한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하고 남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있죠. 교수님이나 교사들 있죠. 이런 분들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안 챙겨.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래.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보니 내 얘기 비슷하구나. 여기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자식 안 챙길 거예요. 남편도 안 챙기고. 이게 기독교 2000년이요. 여기 효녀수도 그랬다니까. 효녀수도 그랬던 사람이요. 왜냐면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가정이 희생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가정이 지옥이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사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구약의 지상명령의 원조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의 원조는 바울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교회?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합동층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최마 목회자 크린이 이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딱 끝나고 강사님 방에 올라갔는데 사모님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울컥울컥 하시면서 그 당회장 목사님이 나가니까 현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는요 저의 그 한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존엄의 인간이 그런 인간이다. 야. 다른 권사님이나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다. 잠자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애들도 그냥 멋대로 놔두고 존엄의 인간이.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얘기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 자기 남편이 아무리 사정해도 이혼이래. 이건 뭐 쳐다볼 가치가 없대. 가치 없이 이혼이라는 게, 지 혼자 한번 살아보라는 게. 한이 맺혔어.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 있죠. 참 가정한테 됩니다. 애들도 마누라한테만 맡기고 그래요. 그 자기가 이제 이 목사 사모 그 이 수련회가 있대요. 그럼 자기는 그 대형교회 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대. 나가면요 다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갖고 막 그냥 사모들을 까는데요. 예? 뭐 밝히기만 하고 기도 안 하고 남편한테 대항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요 기도 시간에 예, 예, 눈을 뜨고 그 강사 기도 인도하는 그 강사 그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내 아픈 마음을 아느냐? 내가 시집와갖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는 줄 아느냐? 그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그냥 막 쳐다본다는 거예요. 속으로. 진짜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안 챙기고 남편을 안 챙긴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신약의 이상명령만 아는 거예요. 구약의 이상명령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전도 열방으로 이거 강조하는 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 뭐 둔하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냥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 이웃전도 세계선교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장돼요. 근데 당대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면은 자기가 천당 가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상급이 많겠어요? 조그맣겠어요? 많지. 그러나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그러니까 열방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11조 내고 교회를 다니는데 열방으로 이웃전도 이것만 강조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당에 간 다음에 그 많은 상급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지옥불에 떨어져갖고 그 유황불에서 악뜨거 하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 당하는 교회를 다닐 것이냐? 아니면 구약의 지상 명령을 강조해갖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계속해서 말씀이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돼서 전부 다 구원받게 하면서 이웃전도 세계 선교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모두 다 들림받아서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면서 세계 선교도 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잘 만나야 돼요? 한인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한인 목사님을.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인 목사님이 드라이브 하는 데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웃전도 세계 선교 맨날 그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가든지 보내라. 뭐 그 다음에 뭐 선교 헌금 내라 막 이러잖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자식 안 돌봐요. 근데 이제부터 이정돈 목사님이 구약의 지상명령에 미쳤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보통 복이 아니지,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일단 이정돈 목사님이 이거 일주일 갔다 오더니 폐지를 하는 거요. 예? 지금 뭐 대형교회에서 그래서 부목사 했으니 맨날 이웃전도 그 구역 내가 그랬어요. 구역장들 얼마나 쫙걸래 그래 교인을 교회를 그렇게 많이 발전시켰냐 구역을 발전시켰냐 이게야. 그런데 그 구역장들을 그 제대로 가정 지켰겠느냐 이게야. 왜 그런 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고 내가 따졌지.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인 목사님이 올바로 이 신학을 갖고 있어야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의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3대를 같이 이렇게 모이게 하라. 이게 유대인의 모델이에요. 예. 3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예, 이렇게 3대가 같이 모이지 않았다면은 어른들만 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초등학교 아이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3대를 같이 모이느냐? 예배도 3대, 그 다음에 이 저 구역예배도 3대,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회도 3대, 전부 다 3대가 둘이 제너레이션 2개도 3대가 통합예배를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전부 다 따로예요, 따로. 만약에 오늘도 이 저 중고등부 유치부 따로 해놨잖아요. 그 걔네들 어떻게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통해갖고 꼭 강사 이러고 있다니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이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중심시간에 피차 먹고. 주평문화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왕창왕창 나니까 이 교회가 이거 저 다음 세대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덕중앙교회 윤희준 목사님네는 이 강의를 듣고 교육부를 전부 다 그냥 아주 개혁을 해버렸어요. 개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텐데 누가 협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어느 분들이 이게 협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예? 장로님들이 틀면 안 돼. 그래서 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 출신들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요. 장로님들이 센 데는 못 하더라고. 예. 장로님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역장, 뭐, 이 전부 다 성가 때도 그렇고 전부 다 협조를 해갖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협조를 해야 돼요. 또 교육부에 계신 또 장로님이나 그런 엘리트들이 이빨이 셉니다. 말이 조금 거칠었나요? 저도 이 대구 오니까 대구 사람 그 말벌을 따라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대형교회 집회를 갔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육부의 교사들만 1,000명이요.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부 담당 장로님이 자기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애들한테 전화해갖고 애들 깨우는 거래요. 요즘 애들은 밤 2시, 3시에 자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해서 깨워야 된대. 그때 깨서 이제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은 눈뜬 아이들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문자를 그렇게 잘 날린대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진동으로 가면은 또 보고 문자 날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부에 계신 분들 중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없어요. 왜 교육부를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의미조차도 지금은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됐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쉐마 목회라는 건 뭐냐. 담임 목사님이 부모들에게 말씀을 가르쳐갖고 부모들이 집에 가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쉐마 교육 목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장로님들 이 걔네들 애들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전 교수님 이제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디 데려다 주는 건 잘한대. 데려다 주는 거. 그런데 자기가 애들 붙잡고 말씀을 가르친다? 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 와서 배운다? 이거는 신세대 부모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교사들은 어떠냐?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그냥 신이 나갖고 이 교사들은요. 이 교육부 부장님도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온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분도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장로님도 교수님이고 이장로님은 어느 뭐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이고 교사고 하여튼 뭐 천명이 그냥 이력서 팍! 굉장히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1,000명의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요. 이분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뭐냐 했냐.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못됐기 때문에 안되고 걔네들 부모는 걔네들 부모대로 못됐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이기야. 그러면은 애들 못된 거 버리자 이기야. 걔네들 부모 못된 거 버리자 이기야. 근데 장로님 얘기는 이 1,000명의 교사는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기야. 그러면은 그 1,000명이 교사 하나에 4인 가정이라고 치면은 4,000명입니다. 그럼 4,000명만이라도 유대인들처럼 새벽 예배 꼭 참석하고 매일같이 유대인들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걸 내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니나 잘해. 그래서 원래 저는 센 사람한테 세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세 번을 따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세 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예, 조금 더 크게. 니나 잘해. 요게 자매는 왜 니나 잘해라는 얘기를 안 해? 예? 예. 우리 다 같이, 예. 니나 잘해.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 와갖고, 간증문을 썼는데, 제목이 니나 잘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저한테 배워갖고, 교인들만 가르칠 생각했지, 자기 마누라고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니나 자레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거의 다가 아니라 100% 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떠냐? 내 새끼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 내 남편 내가 챙겨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거야.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요. 내 새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내가. 교회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엘리트 그룹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다면 저는 미국의 달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달라스에 달라스 디아나콜 세미나리라고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가장 추경신학이 발전된 신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침례교 신학교 그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도 있고 발불 베이트라고 그럽니다. 그쪽은. 그런데 한국의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 구약학으로 신약학으로 뭐 대인민 이런 박사학위를 따로 거기 갔다가 이제 교수하시는 분도 있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다 맞기는 맞는데 그분들이 좀 뜰분 게 있어요. 이게 자기네를 가리켰던 기나성 같은 세계적인 그 신학자들이 미국 신학자들이 발견 못한 거를 효은용수가 한국 사람이 발견했다는 게 이게 뜰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영문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학회에 이제 그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한 거를 이제 달라고 그래갖고 줬어요. 줘갖고 세계적인 구약학자, 닥터 유진 메들, 그 이 달라스 신학교의 석좌 교수님입니다. 그분한테 줘갖고 이게 구약 신학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효은용수라는 사람이 여기 이 창세기 18장 19절을 갖고 구약의 지상명령을 처음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야 이거를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했는데 3주 만에 닥터 유진 메딜라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쓰게 됐냐 이게야 어떻게 해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왕국이 킹덤 바이 킹덤으로 이렇게 연속돼서 내려오는 것은 연구를 해서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성전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전수가 됐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티클 리뷰 서평을 써주셨는데 세 패러그래프로다가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은 퍼스트 패러그래프에는 뭐라고 썼느냐? Biblical, theological, fundamental, theology를 예리하게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썼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못했느냐 닥터 연의 구약의 지상명령을 일번에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셔갖고 사선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잘 완수하신 것처럼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닥터 연의 책을 사서 읽고 예수님과 같은 인물을 무수히 배출하기를 소원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나왔던 탈고 신학교의 그 신대 원장 닥터 덕스는 뭐라고 썼느냐? 구약과 신약의 지상 명령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송신대 전 총장이었던 그 구약 신학의 박사였던 김의원 박사님은 뭐라고 썼느냐? 참으로 탁월한 해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고신측 김진섭 박사님 백석대 신학 부총장님은 뭐라고 썼느냐? 2000년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렇게 썼어요. 서울대 교수, 건대 부총장 이런 분들이 수없이 썼어요. 서울 교육대 이 교수님은 뭐라고 썼느냐? 반성문이라고 썼어. 원래 사람은 똘똘이가 알아보는 겁니다. 대구에 계신 주림교회 분들은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똑똑하지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믿기지가 않죠? 여러분 이제 여기 그 저 유니즈 목사님 네 교회에서 지금 막 박수가 물에같이 나왔었어요. 거기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믿기지가 않고 설마 한국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부득불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자녀들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각 학문별로 다 보십시오. 경제, 뭐 수산, 그 다음에 뭐 과학, 의학 거의다가 신학은 뭐 거의 100%고 서양 학자들이 쓴 책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양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첫 시간부터 그냥 영어뿐만 아니라 지가 질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의 그 프라우드하고 그 디그니티 이거를 너무나 산이 높아갖고 감히 넘을 생각을 못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발견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서양 사람들 학자들이 갖다 놓은 책 소개하는 걸로 영원히 일하면 되겠느냐 이야. 그러면은 효용수라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근면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냐? No!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겸손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격적으로 이정건 목사님보다도 못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서 30억 원의 책을 썼는데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의 전 세계에서 최초예요. 오늘 이제 오후에 효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붙잡힌 바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시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 지도할 지게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과외 공부 우선주의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인류대학 우선주의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애들 다 망치는 거요. 맨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Problem Statement. 왜 신약교회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는 성공했는데 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이상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41년째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확답을 하나 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만약에 한국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건 역사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이미 다 나타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서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님 오실 때 한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